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음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는 60%, 3년 후에는 40%, 5년 후에는 15%, 10년 후에는 5%, 30년 후에는 2%, 50년 후에는 0.7%, 100년 후에는 0.03%. 이것은 회사가 살아남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100년 후에는 0.03%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비싼 등록금을 내며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100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0.03%밖에 되지 않는가 봅니다. 유명한 회사들이 그러면 얼마나 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적인 회사가 된 한국계 회사 삼성이 몇 년도였을까요? 1938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약 72년이 지났어. 대단한 회사입니다. 50년 후에 0.7%가 살아남는데 그것을 넘겼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100년은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수백 년이 이어질까요? 미국 회사를 봅시다. 2년 전에 금융위기로 문을 닫은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148년의 영광을 누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방석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위세를 당당히 떨치는 골드만삭스는 올해 1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대와 바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우 100년 남짓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는 아닐 줄 압니다.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좀 해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1, 2년 후의 일도 어려운데 하물며 마지막 때의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기록된 대표적인 책인데 성경책은 신학자를 위한 책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어서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해석의 요소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몇 주 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같은 책일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제 아무리 큰 환란이 올지라도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회사 다녀도 뭐합니까?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텐데 마지막 날에는 어느 회사가 다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절 말씀.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인생의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어느 날 두 무신론자가 한 수도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무신론자들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금욕생활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죠.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불쌍한 신부님, 만약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신부님은 깜쪽같이 속은 셈이 되겠군요. 신사 양반들, 만약 사후에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속은 셈이 되겠지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자녀들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주일 학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부모님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5일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토요일도 특별활동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에는 주일에 한 번 옵니다. 기껏해야 2시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는 절대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사후 세계를 누가 가르쳐야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삶을 가르쳐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바로 사후의 세계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입으로만 천국이 있단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때 저희들의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천국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 이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어.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천국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로 떠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궁창의 빛처럼 별의 빛처럼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로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로 자라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자의 삶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조나탄 헤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엘리베이션 Theory, 이렇게 상승시킨다. 뭐 번역한다면은 고무 내지 격려 이론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베이션 Theory를 발표했는데 이웃의 훌륭한 행동을 보면 저절로 격려가 되어서 그 일을 흉내낸다는 이론입니다. 이 학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더 테레사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America's Funny Home Video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더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마더 테레사의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가깝게 대하는 다큐멘터리나 홈비디오는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삶이 어린이의 삶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함을 생각하게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지난주 여성 성격 공부에서 첫 질문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냈습니다. 조금 말은 바꾸면은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안고 예배에 참석할까요?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안고 예배에 참석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교우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드렸죠. 흉년이 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들어 닥쳐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흉년 가운데서 한 제자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선지자는 놀랍게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놀란 이유는 이때 주위에 몇 명이 있었느냐? 100명가량 있었습니다. 1인분을 가지고 왔는데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엘리사는 고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먹고 남으리라 사건을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여신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엘리사는 외쳤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토털 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썸 토털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몫을 100명이 나누려면 100분의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그렇고 나누는 것을 합해도 그렇고 다 합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털 썸 법칙이죠. 엘리사의 제자는 이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을 아주 잘 받은 학생 같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놀랍니다. 먹고 남으리라? 결국 한 사람의 몫을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죠? 토털 썸 법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1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배우는 원리입니다. 2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왔는데 왜 이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너무 잘 배운 덕입니다.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는 더욱 악순환이 되어갑니다. 어제 물난리가 났는데, 물난리, 예, 우리 홍수가 난 게 아니라 물은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을 쓸 수 없다 해서 준석이 보고 물을, 아들 보고 물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바쁘게 나가다 보니까 셀폰도 안 갖고 나갔습니다. 한 시간 후에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워닝이 나온 후 한 시간 만에 물이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토털 썸. 물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진정 이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남으리라. 마시고 남으리라. 어느 교우님이 일부 예배 전에 제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이 이 물 마시세요 하고 물 하나 한 캔을 갖고 오셨습니다. 겨우 구했는데 갖고 오신 것을 보고 마시고도 남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그 교우님의 정성에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떠놓고도 먹고 남으리라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은 놀라운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날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른들이 먼저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경제 환경 시절에 고백하십시다. 먹고 남으리라.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한다는 뜻일 줄로 압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들이 먼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자녀들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불신자를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남으리라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무르익은 후에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은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또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제일 큰 미덕이 이웃 초대였습니다. 호스피탈리티였습니다. 이들은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함을 통해서 폭발적인 전도를 실천했습니다. 요새는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인 노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발전했습니다. 사실 전도 말고도 또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주일이죠. 지난 4개월간 저의 마음에 지침이 된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며 지내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먹고 남으리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늘 고백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또 하나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접한 말씀입니다.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세상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죄는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온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또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십입니다. 남의 죄를 옮기는 것이 가십이고 또 그 가십 자체가 더 큰 죄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의 죄를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우리가 이웃의 죄를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사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이 고백 없이 이웃의 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누가 들을까요?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고백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된 한 분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죠. 특별히 스테반을 죽일 때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이 사울이 관리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테반이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스테반의 이 고백이 사울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했고 사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엘렉스 노블이라는 작가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어제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한 사람 두 사람 적어 내려갔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내 머리에 떠오를 때 나는 용서의 선물을 주었다. 현재 이 시간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 작업은 어느덧 축제의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우정이 더 광채가 나기 시작하였고 슬픔은 사라졌고 싸움은 그쳤고 논쟁은 취소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원수의 모습 안에 친구를 보게 된 것이다. 용서의 시간은 나로 하여금 짐승에서 천사로 변화시켰다. 이웃을 용서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고백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는 말은 먹고 남으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말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 말씀을 늘 되뇌이는 자가 된다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한편 이 두 고백이 만났을 때 최고의 삶이 탄생됩니다. 먹고 남으리라는 놀라운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를 새롭게 상상의 날개 안에서 보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최고의 삶밖에 더 남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을 때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에게는 멋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갔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고백에는 미래를 보는 먹고 남으리라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꿈꾼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사울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은 꼭 주십시오. 먹고 남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도 그렇거니와 우리 자녀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상하게도 거기도 손가락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서 괴로웠는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 이런데 내가 또 와야 되나?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가십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잠시 후 보니까는 천국에서의 손가락질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까지는 같은데 그 끝이 다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토록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을 향하여.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함께 천국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각자의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흉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죄악의 풍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남으리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되뇌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 귀한 말씀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희와, 아니 저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두 말씀을 안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